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마른 땅에 폭양을 재함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시리니 모압이 거름물 속에서 초계가 밟힘같이 자기 처소에서 밟힐 것인즉 그가 헤엄치는 자가 헤엄치려고 손을 펴같이 그 속에서 그의 손을 펼 것이나 여호와께서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그 손이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누르실 것이라. 내 성벽에 높은 요새를 헐어 땅에 내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리라.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가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와 심판 그리고 열국의 죄와 심판을 쭉 보고 있습니다. 10장부터 23장까지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심판의 메시지를 보고 어제 묵상했던 24장에서는 온 땅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온 땅이란 피할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땅,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땅,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항해서 높아진 그 땅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제 24장에서 땅이라는 단어가 무려 15번이나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모든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이었는데요. 그러니 24장까지 읽으면 참 두렵습니다. 모든 땅 곳곳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니 이것을 읽는 우리의 마음도 참 무겁고 또 두려움에 빠지고 불안하기만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이 25장은 24장과는 전혀 다른 완전히 다른 세계가 펼쳐집니다. 24장까지는 마치 꽁꽁 얼어붙은 겨울과 같았다면 이 25장은 환히 밝아오는 봄날과 같은 느낌입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가 하면 이 이사야에서 말하고 있는 그날이 가지는 어떤 이중적인 의미 때문입니다. 이사야에서의 그날은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자들에게는 그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자들, 하나님을 따르고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그날은 구원의 날입니다. 그래서 모든 땅이 심판받는 바로 그날이 하나님의 자녀가 볼 때는 어떤 날인가요? 모든 땅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날입니다. 모든 땅 가운데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날은 찬양해야 할 날이고 찬송해야 할 날입니다. 그래서 25장은 그날이 모든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인 날인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인데 바로 그날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함께 서자고 성도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1절에서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주가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있기 때문에 이사야가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하는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신 일의 구체적인 내용이 2절입니다.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고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고 또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신 바로 이 일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 2절을 보시면 참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자가 쌓아놓은 아무리 큰 성읍도 돌무더기로 만들어 버리십니다. 인간이 자기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자기의 부를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아무리 높이 쌓아 올린 성읍도 다 돌무더기가 되고 견고한 성읍도 황폐하게 만들어 버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향해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른 척하며 살아가며 쌓았던 그 모든 것들이 그날에는 다 돌무더기에 불과한 것이죠. 아무리 높이 쌓아도 아무리 잘 쌓아도 아무리 견고하도 하나님 없이 쌓은 것들은 다 무너지고 만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10절과 1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0절과 1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서 나타나시리니 모압이 물 속에서 초계가 밟힘같이 자기 처소에서 밟힌 것인즉 그가 헤엄치는 자가 헤엄치려고 손을 펴같이 그 속에서 그의 손을 펼칠 것이나 여호와께서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그 손이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누르실 것이라. 여호와의 손이 내려옵니다. 여호와의 손은 여호와의 권능, 여호와의 힘, 여호와의 능력을 상징하죠. 그 여호와의 능력이 교만한 자들을 지푸라기 밟듯이 밟아버립니다. 아무리 능숙해도 마치 수영선수가 물속에서 헤엄치는 것처럼 물살을 능숙하게 헤엄쳐서 도망가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반드시 심판당하고 무너지고 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쩌다가 생긴 일이 아닙니다.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주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우연히 어쩌다가 벌어지고 벌어질 일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창조 때부터 하나님이 변하시지 않는 뜻과 반드시 행하시는 그 열정과 사랑과 의지를 가지시고 하나님이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도 또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도 정하신 계획과 뜻대로 행하십니다. 우리처럼 어떤 감정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현실에 따라서 정하시고 계획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시라 계획하시고 정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계획은 악은 반드시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악이 강해 보여도 아무리 악한 세력이 흥왕해 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은 반드시 무너지고 망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너무나 분명하고 철저하고 완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 두려운 분이시죠. 무서운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 이사야는 그러한 하나님을 향해서 1절에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을 내가 찬송하겠다, 노래하겠다라고 결단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이 이사야에서 나타난 하나님은 참 무서운 분이시고 심판자이시고 멸망자이시고 모든 것을 부수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바로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누구에게는 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멸망시키시는 분이시고 무섭고 두려운 분이시지만 누구에게는 바로 그 하나님이 너무나 가까운 인격적인 나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나와는 굉장히 밀접한 분이시고 가까운 분이시라는 것이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땅 가운데서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솜씨가 온 땅에 퍼져나가는데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사야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감탄하면서 찬양하면서 기쁨으로 나아가겠다라고 결단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악한 자를 심판하시는 그날이 의인에게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경험하는 그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4절과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이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마른 땅에 폭양을 재함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하나님을 대항하여 높아진 자들, 거만하고 교만한 자들이 아무리 그 사막에 뜨거운 열처럼 일어선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가려버리십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빈궁한 자, 환난당한 자,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요새와 그늘이 되어 주십니다. 이 빈궁한 자, 환난당한 자, 가난한 자들은 1차적으로는 어떤 이방인의 공격과 타락했던 이스라엘 지도자들로 인해서 고통과 아픔을 겪었던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를 따르는 자들, 세상의 힘에 의해서 고통과 아픔을 당하는 자들, 하나님을 따르고 힘들고 어려웠지만 때로는 박해받고 때로는 순교하고 때로는 세상에서 대우받지 못했던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던 그런 신실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환난하고 환난당하고 빈궁하고 궁핍하고 가난할 수밖에 없었던 자들입니다. 세상은 힘이 최고다고 능력이 최고다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며 사는 것이 능력이고 성공이다라고 말하면서 더 손에 쥐려고 할 때 이들은 주님을 생명으로 여기면서 세상에 뜻을 두지 않고 세상에 마음 두지 않고 살았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버림받고 조롱당하고 무시당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에게 힘이 되어주십니다. 소망이 되어주십니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을 맛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 땅에서는 누릴 수 없었던 그 기쁨의 잔치를 경험케 하십니다. 우리 6절부터 8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6절부터 8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산에서 베푸는 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묵상했었던 10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서 나타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는 것, 짓밟으시는 것 봤는데 이 산에서 하나님 때문에 고난당했던 자들, 주님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던 자들, 세상의 힘 앞에서 굴복하지 않고 여전히 믿음을 지켰던 자들에게는 바로 그 산에서는 이들을 위한 연회를, 잔치를 하나님이 베푸십니다. 가장 좋은 음식과 잘 익은 포도주와 맛있는 고기를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십니다. 같은 날입니다. 바로 심판의 날에 구원의 잔치가 열립니다. 하나님을 따르고 힘들고 어려웠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했던 자들, 믿음과 신앙의 절개를 지켰던 자들이 참여하는 연회, 잔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그 잔치,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베푸시는 그 잔치가 있습니다. 이 귀한 잔치가 심판의 날에 성도들에게는 기쁨으로, 상으로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잔치의 날에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가리개와 덮개가 무엇입니까? 8절에서 말하는 사망입니다. 눈물이에요. 수치입니다. 그 전까지는 성도들의 얼굴에 덮개와 가리개가 덮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수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심판의 그날인 동시에 구원의 바로 그날에 이 땅의 완전한 끝이 오는 바로 그날에 성도들을 덮고 있었던 그 덮개가 완전히 벗겨지고 사망과 수치와 눈물이 반드시 사라지는, 완전히 사라지는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장면 어디서 또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전에 묵상했던 계시록 21장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일어난 일이 바로 이 일이었습니다. 계시록 21장 3절과 4절을 보시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러라. 세상의 거대한 힘 앞에서 참 힘겨웠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했던 자들에게 반드시 이러한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는 이 가슴 벅찬 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날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믿고 기억하면서 바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내 힘을 의지하면서 교만한 삶을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부끄러움 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비록 그러한 삶으로 인해 때로는 고통이 있고 환란이 있고 핍박이 있지만 마지막 순간에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기쁨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은혜는 기다리는 자가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9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여러분 1절에서 이 이사야가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겠다라고 고백했는데 그날에 이루어질 그 기쁨과 영광이 무엇인 줄을 안 이 이사야는 9절에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나로 출발했는데 그 끝이 우리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내가 애쓰는 것 같고 내가 몸부림치는 것 같았는데 나만 고생하는 것 같았는데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수많은 믿음의 일꾼들, 동역자들이 있으면서 그러한 자들이 부르는 노래,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주는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구원을 베푸시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날을 기다리는 자가 누릴 수 있습니다. 기다리려면 인내가 참 많이 필요하지요. 참 많은 수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직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기다리면, 인내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그날이 저와 여러분에게 올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날을 기쁨으로 맞이하여 하나님의 잔치에 모두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에는 그날이 심판의 날이고 아픔의 날이고 멸망의 날이지만 누구에게 그날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의 날이고 승리의 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 잘 서 있어서 우리 모두가 바로 그날에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이런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